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어로 책 제목은 에이카입니다. 에이카, 어찌하여 그리 홀로 앉아 있는고? 애가서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찌하여가 책 제목인 셈이죠. 그러나 영문 한글 제목은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 말 제목을 따라서 애가 슬픈 노래, 영어로 lamentation 혹은 elegy, 장송곡이라고 하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다? 어떤 의미에서 역설입니다. 안 부르고 싶죠.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사, 작곡도 할 필요도 없고. 이에 관련하여 elegy, 통곡, 애곡, 애가로서 선명한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먼저 성경 퀴즈 하나 드리죠. 야곱의 아내 라헬, 영어로 레이첼인데 라헬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엘레지 애가가 예레미야,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책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을 낳지 못해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후처가 많은 고대사의 가부장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죽게 됩니다. 남편 야곱이 베델과 에브랏 사이에 라헬을 장사 지냈다고 하죠.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 후에 예레미야는 라헬의 죽음과 장례와 관련된 슬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울고 있는 비극적 이미지로 새롭게 작품을 썼습니다. 원래 라헬 하면 요셉과 베냐민 아들을 연상시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과 베냐민 부족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분깃 혹은 기업이라고 하죠. 두 몫을 받습니다.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몫을 요셉이 챙기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베델은 에브라임 지역, 즉 북 이스라엘 지역의 나그네길, 망명길 혹은 귀향길에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보이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목에도 베델이 옆에 있습니다. 라헬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아니라 이스라엘 부족 전체,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남북이 갈려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유다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라헬의 자손들 의미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그 뜻은 포로 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이스라엘 플러스 유다 플러스 에브라임 플러스 베냐민 플러스 므낫세 플러스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래 라헬의 의미를 수정했고 나중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견하며 라헬의 의미를 또 수정한 것입니다. 둘 다 새롭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요구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퍼하는 라헬을 향하여 우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로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즉 바벨론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유대 전통, 특히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팩트를 보존하되 그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해진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개정하지 않지만, 할 수도 없죠. 그 해석과 사용은 계속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것이 확실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예언이 그 의미에 있어서 확대가 되어가지고 창세기에서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은 예레미야서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다가 마태복음에 와서는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느니라는 표현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죽음 앞의 애곡과 애가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아직도 애곡과 통곡과 애가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의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 꿇은 병자호란의 삼전도 구력이 있고요. 2차 대전 나치에게 학살당한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도 있습니다. 이런 재앙과 고통의 노래,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불러야 합니다. 애가를 부르려면은 애가를 지어야죠. 기록으로 남겨야죠. 연애하다 헤어지는 이별의 슬픈 노래는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슬픈 노래는 불러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는 불러야 되고 부르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애가의 스타일이 이래요. 불이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열매를 태운다고 했습니다. 역사에서 리더십이 사라지는 은유적인 슬픈 표현입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애가를 만들어서 들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애가를 지었고 슬피 노래가 되었고 그것이 규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전승되었고 가사는 기록되어 국립도서관에 보관까지 된 것입니다. 작시하려면 시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래를 남기면 따라 부르는 사람 많이 생기죠. 요즘 같은 유튜브 세상에는 엄청난 숫자가 공유까지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소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날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네, 예레미야의 작품입니다. 제가 3장을 택한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애가가 1장에서 5장까지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장제를 지목했을 뿐입니다. 엘레지의 목적에 맞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본문의 첫 마디에 돌아가자 라고 되어 있죠. 보십시오.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애가의 각 장은 22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1, 2, 4, 5 장은 각각 22개 절로 되어 있고요. 3장은 66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레프, 달렛, 깃몰, ABCD처럼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Z, TET까지 22개입니다. 우리 본문 3장은 66개절인데 그걸 3으로 나누면 22개의 알파벳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 주보에 적어놨는데 이상한 말이 앞에 나와있죠. 3계절마다 앞에 있습니다. 눈, 자멕, 페, 아인, 자덱. 영어의 N, P, S 같은 역할을 하죠. 참고로 46절을 이끄는 알파벳 페와 49절을 이끄는 아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순서는 아인 다음에 페입니다. 왜 바뀌었는지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의 알파벳하고 포로로 잡혀간 자의 알파벳 순서가 틀린다고 합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50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좋았죠. 잘 나갔었죠. 뉴욕과 런던과 파리같이 풍요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젠 예루살렘에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Solitary, lonely, 재앙으로 자녀 잃은 홀레비, 버림받은 여인 같습니다. 가족도 나라도 서울도 없어졌습니다. 이젠 이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슬픔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생각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냐고요? 애가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애가서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예레미야 서 안에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 비참함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재앙의 근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었다는 것이고 재판과 송사를 굽게 하는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혜자의 목소리, 즉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픈 노래 엘레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원수들이 우리의 권리와 인격을 짓밟아서 슬퍼하는 노래가 애가인데요. 여호와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엘레지의 애가의 목적이 뭘까요? 먼저 왜 시온이 파괴되었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왜 나왔는가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처럼 행동하다니 그러한 참혹한 상황을 주시다니 가서 2장 4절 5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표현이에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원수 노릇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가 마냥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저항적인 표시입니다. 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분노의 때 발하는 엘레지의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집합일 때 엘레지를 읊조리면서 첫째로 슬퍼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입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과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가 엘레지로서 소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레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외쳤습니다. 애가 엘레지 슬픈 노래는 그 날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유다의 원수들이 곤혹을 당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주재권, 소브렌티의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루게 할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어찌 원망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도 형벌을 내리셨던 분입니다. 아들이 부르짖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미스터리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 원가지를 자르고 돌가지를 접붙이시는 하나님 방식 말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런 슬픈 노래 엘레지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로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불의한 지도자를 방관 방조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는 고독을 남기고 노예로 만듦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원수의 침탈에 대해 여호와께 불평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엘레지 슬픈 노래로부터 배울 바입니다. 사실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장 슬퍼하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티샤 바아프, 아브월의 제9일이라는 날인데요. 오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억하는 슬픈 날입니다. 저들은 애가를 읽었습니다. 참혹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이 애가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인의 예술성으로 살아있는 현실이 더 생생합니다. 적군이 성을 360도 포위 공격하면 2, 3개월 내에 식량이 바닥이 됩니다.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말입니다. 오늘날도 굶주림과 기아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 기아는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을 일시적으로 구할 수는 없었지만은 코로나 중에 먹을 것이 그래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적용을 위해서 제가 권합니다. 금식은 구행이요,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슬픈 노래를 통해 알려진 압월 제9일입니다. 금식은 포위 공격의 기아를 상기시킵니다. 예루살렘 파괴의 작은 흔적을 되찾도록 해줍니다. 코로나19가 이젠 델타 변종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학적 정보와 데이터에 따라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에 임하도록 해야겠죠. 대면 예배로 모이는 날, 8월 1일, 하루 전날, 7월 31일, 토요일을 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금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엑소더스, 출애굽, 포로귀환, 북치고 장구치며 돌아오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1년 반 동안 집에서 갇혀있던 우리에게 자유의 몸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날처럼 8월 1일을 맞이하십시다. 대면하지 못한 지난 1년 4개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공동체로서 마주하는 즐거움을 빼앗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매주일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때문에 더 확실한 영감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팬데믹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새로운 뜻을 듣고 깨달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더 크게 들리고 더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는 이야기 공동체를 8월부터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들에게 남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슬퍼하였던 지난 세월을 보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8월을 오픈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